이제 예레미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마지막까지 가면 끝나고 11월이 되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끝에 와서 우리가 끝부분에 당시에 여러 나라들,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잘 모르고 읽으면 왜 이렇게 뒤에 심판이 많이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장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이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레미야 하면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뭐 예언자, 이게 좁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눈이 뭐 두 개밖에 없고 뒤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자꾸 좁게 봅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이 크게 보면 이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좁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이제 남유다로 축소해서 보게 되고 우리 자신도 제가 금요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기 쉬운 거예요. 예,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구약을 쭉 읽어보면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망할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뭐냐? 바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우리를 복주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쪽이 높은 산지에 살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기 지중해 쪽 평지에 살아요. 여기가 훨씬 비가 많이 오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블레셋은 신이 따로 있어. 비는 바알이 준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해요. 좁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세계를 세우시고 하늘들을 펴시고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해 번개를 치게 하시고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왜요? 여기 나오는 15절, 16절 말씀, 요 내용은 남유다를 정복했던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런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말을 했던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기 전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 그걸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쪽 남부 쪽을 보면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보면 줄기를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왜요? 물이 많았거든요. 너무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리고 수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때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치밀하고 조밀한 그 수로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 부족이 없이 또 비도 많이 오고 정말 풍요롭게 살았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땅을 지으신 분, 세계를 세우신 분, 하늘을 펴신 분, 비를 불러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이 전부 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마르둑이 그걸 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저격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그 부분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어, 이런 이야기예요. 마르둑이 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자신이,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 생각보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꽉 누르는 거죠. 17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이 터무니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이 세계를 폈는데 우상을 만들어놓고 이게 만들었다고 이거예요. 18절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신 때에 멸망할 것이다. 19절에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그냥 쓰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보시면서 바벨론은 온 세계를 정복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군대보다도 더 큰 군대를 움직이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눌러버릴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뒷부분에 나오는 여러 나라의 심판해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느낌을 우리가 살려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야곱의 분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도 뭐 다른 번역을 특별히 우리가 안 찾아보고 그냥 읽어요. 분깃이란 말은 목, 내 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목, 그게 분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냥 한글로 읽으면 야곱의 분깃, 아, 하나님이 야곱의 목시구나. 요렇게 읽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좁잖아요. 바알은 블레셋의 목이고 마르둑은 바벨론 사람의 목신 거예요. 제가 느낀 거죠. 이상하다. 번역이 조금 왜 자꾸 축소시킬까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번역을 이렇게 찾아보면 아주 멋지게 번역한 부분이 있어요. 야곱을 골라서 자신을 섬기라고 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분깃,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소로 받은 게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신의 목소로 삼으신 거. 이건 내 거야. 뭐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면 온 세상을 다 버리시나요? 그게 아니죠. 야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거든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딱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구약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부분보다 쭉 연결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다 알 수가 있죠. 야곱의 분깃이라는 말이 상당히 멋있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야곱을 골라서 하나님 자신을 섬기라고 하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이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바벨론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선포죠. 알리는 거예요. 마르둑이 아니야.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20절 이후에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향할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철퇴다. 무기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 요 말씀을 받을 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고 바빌론을 쭉 심판하다 갑자기 남유다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철퇴다, 나의 무기다. 근데 지금 포로 생활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이집트에 있고 사실은 이게 안 와닿는 말씀인 거죠. 이게 희한하다. 이건 뭐 나라가 망하고 포로 되어서 질이 멸렬했는데 또 실제로 읽어보면 또 이게 그 역사를 쭉 읽어보면요. 남유다는 바빌론이나 다른 나라들 분쇄한 적이 없어요. 분쇄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20절에도 나는 네가 남유다가 나라들을 분쇄하고 국가들을 멸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21절 쭉 나오면서 계속 분쇄란 말이 분쇄가 뭡니까? 갈아서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잖아요. 완전히 다 파괴해버릴 것이다. 부셔버릴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리도 없고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자, 쭉 이렇게 성경말씀 쭉 찾아보면요. 특히 24절에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이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요 부분을 이제 결론적으로 다 말씀하시고 딱 끝이는데 요게 이제 23장 예레미야 2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딱 나와요. 즉 여기 나오는 남유다가 그 당시에 초강국이 최강국인 바빌론을 부셔버린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메시아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심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도 다 없어지고 나라 다 없어지는데 그러면 바빌론도 없어지고 나면 그럼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은 폐기되냐고요. 우리가 이걸 읽을 이유가 없어요. 바빌론은 다 끝났는데 이거 우리가 왜 읽어요? 성경이 옛날 역사가 지나갔고 역사 다 응답되고 나면 그러면 성경은 그 효력이 다하는 거잖아요. 응답됐으니까. 우리가 무슨 공문서를 받아도 며칠까지 어떤 일이 있으니까 이 일을 처리합시다라고 공문서를 받았는데 기한을 받았어. 그럼 기한을 받았는데 그 기한이 끝나면 그 우리 공문서를 뭐 금과 옥조처럼 막 보관해가지고 대대손손 이렇게 물려줍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세들. 이 바빌론은 말이요. 요한계시록 가면 또 바빌론이 나와요. 그 당시에 시대마다 남유다를 위협했던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했던 세상의 권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바빌론 같은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부실 거라는 거죠.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곧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난제비도 설교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편에 가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딱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 세상을 다스리신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왕,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셔서 메시아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살짝 보이는 겁니다. 이 응답되는 게 예수님 때 지금부터 여기 이 말씀의 본문으로부터 560년 정도 뒤에 응답이 되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항상 좁게 본다고요. 그게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권세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권세를 인정해 주고 내가 살아간 시대에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정도지 추앙하고 대단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요. 우리는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인애와 의의를 이 땅에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맞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인애와 의의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와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바,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와 인애와 의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받아들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안에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